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그 옛날에 한참 차에 관심이 많을 중학생 이럴 때 그 잡지에 나왔던 광고가 있었어. 미국 사람들 집을 보면 드라이브웨이라고 이렇게 차 타고 들어오는 길이 있고 차고가 있잖아요. 근데 한 집은 드라이브웨이가 그냥 똑바로 돼가지고 차고로 들어가요. 근데 한 집은 주인이 드라이브웨이를 지었는데 막 이렇게 지어놨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BMW 오너일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때부터 운전대를 잡으면은 약간 씩 웃으면서 놓기 싫어지는 차?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확실히 재밌긴 재밌네. 이제 94년인가 5년에 미국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차를 사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중고차 판다고 광고하는 이런 신문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BMW 525가 그 당시 돈으로 6,000달러에 나온 거예요. 그때는 환율이 되게 세서 우리나라 돈이 6,000달러가 한 550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그 당시 BMW는 우리나라에서 구경도 못하던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랑 나랑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사야 된다. 어머니도 약간 어? 미국 왔는데 중고차가 이 정도 되면 BMW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MW 525 아틀란틱 블루 자동차를 샀어요. 아직도 제가 사진 가지고 있어요. 90년대 유행하던 포즈로 차 옆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차 키 이러고 기다려요. 근데 되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BMW 5를 그때 몰았었는데 그 이후로 BMW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도 그 BMW 5랑 지금 5랑 세워놔도 아니면 심지어 3, 뭐 6 여기 있는 자동차를 다 옆에 세워놔도 그냥 딱 보면 저거 BMW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패밀리 룩이라고 해서 마치 같은 조상에서 태어난 자손들처럼 딱 보면 그 느낌이 이제 BMW는 요 키드니 글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글이라고 약간 사이드를 보면 상어처럼 이렇게 약간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차체 모양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제가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대, 2000년대, 1990년대, 8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 똑같은데 50년대에 가면은 BMW의 이런 느낌이 완전히 없었고요. 그때 BMW와 그리고 세계의 어떤 자동차 디자인에 획기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자손들이 닮았으면은 공통 선조가 있는 것처럼 모든 BMW가 다 비슷하게 생겼으면은 공통 선조가 된 어떤 BMW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부터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950년대로 돌아가면 BMW 자동차들의 모양이 이렇게 일관적이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950년대 가장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가 BMW 502라는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40년대, 50년대 차. 다시 말하면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고 양쪽에 헤드라이트가 달려있는 그런 차에 더 가깝고 누가 봐도 셔플드 카. 그죠? BMW는 원래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는 자동차로 유명한데 누가 봐도 뒷자리 타라고 만든 자동차예요. 되게 푹신푹신하게 생긴 자동차. 그 다음에 50년대는 BMW는 사실 자동차도 유명했지만 오토바이가 더 유명했었고 1950년대, 60년대부터 독일이 재건을 시작하고 평화기가 오면서 이세타라는 자동차였어요. 오토바이 두 개를 붙여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앞바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뒷바퀴는 가깝고 이게 이 차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동차의 앞판을 떼고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 502처럼 뒷자리에 편안하게 타는 대형 세단 그리고 이세타처럼 오토바이나 자전거보다 조금 편하게 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작은 자동차들 그리고 오토바이 이렇게 세 가지로 BMW가 정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또 유럽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길이 좁고 길이 돌이 깔려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거기 이렇게 가게가 쭉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굉장히 협소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냐? 이 가게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원룸에 주로 살고 있었고 부유층들은 도시 밖에 거대한 맨션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거대한 맨션을 짓는 사람들은 내가 시내에 가가지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근데 길도 좁고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쇼퍼가 BMW 502를 쫙 데려다 주면은 밥만 먹고 운전사가 다시 데리러 주면 내 맨션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차가 BMW 502 같은 자동차였고 그러면 이 도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차 공간도 없고 굉장히 협소한 길을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처럼 그냥 길 옆에다 붙여놔도 큰 문제가 없는 이세타 같은 자동차로 진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도시 구조에 굉장히 잘 맞았는데 1960년대부터 갑자기 자동차 모양이 변해요. 우리가 전에 유현준 건축가님이랑 만들었던 유럽 도시의 역사에 대한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때부터 사람들의 생활 양상이 변하기 시작해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완전 초토화됐단 말이에요. 그 초토화된 공간 안에 새로운 건축 철학을 가지고 만든 한 5층이나 6층 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프리팹 하우징, 미리 벽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하는 조립식 주택을 도시 근처에다가 쫙 까는 이런 형태로 독일에서 도시 형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1가구 1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콘크리트나 아니면 아스팔트로 만들어져 있는 길이니까 조금 더 단단한 서스펜션을 장착해서 드라이빙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자동차가 바뀔 수 있게 된 데다가 내가 장을 보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러 갈 때 마이카를 몰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니즈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BMW 1500이라는 자동차였어요. 이게 몇 가지 의미에서 획기적인 자동차였던 게 자동차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중요했고 옛날에 BMW 자동차에 들어가던 6실린더나 8실린더 엔진이 아닌 4실린더 엔진을 장착했다는 거. 요즘 우리가 대부분 일상적인 커뮤터 자동차라고 하면 2리터 이하의 4실린더 엔진을 기본으로 생각하는데 그거의 어떤 원조격이 된 게 이 BMW 1500이라는 자동차였고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같이 놀러 다니고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주변이 잘 보여야 됐단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를 보면은 이렇게 퓨셀라지라는 게 있고 위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투명하니까 사방팔방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차체 위에 톡 튀어나온 객실이 있는 이런 형태로 자동차가 진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신기했었냐면은 옛날에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던 두 개의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석기 시대에 살던 가족에 대한 플린스톤이라는 만화와 미래에 살고 있는 제셋이라는 만화가 과거와 미래를 대조하는 이런 작품으로 같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제셋에 있는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를 보면은 UFO처럼 생긴 원반이 달려있고 가운데가 이렇게 쏙 튀어나온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혁신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기본 형태가 판이 있고 그 쏙 튀어나온 부분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 요거를 물리적으로 구사했던 자동차 중에 하나가 BMW 노이어 클라세라는 자동차였던 거죠. 그리고 몰기가 재밌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패밀리카로 넘어오면은 푹신푹신하고 안정성은 있는데 몰기가 재미없는 차가 됐는데 BMW는 차체가 작고 4실린더 엔진의 어떤 그 날카로움이 처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몰기가 재밌는 자동차가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BMW의 시조새가 돼요. 이 차가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다른 모델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BMW 1500 다음에 1800 모델이 생기고요. 2000 모델이 나오고 2 시리즈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6실린더 엔진을 장착한 E30이라는 모델이 나왔다가 그게 오늘날의 3시리즈가 되거든요. 그리고 3시리즈보다 더 큰 모델이 5시리즈, 7시리즈 이렇게 되고 SUV의 시대가 오면서 3, 5, 7의 각각의 SUV 모델이 생기면서 X3, X5, X7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BMW 라인업을 보면은 아 이게 진짜 한 가족이라서 비슷해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시조가 누구냐? 그러면 BMW 502도 아니고 이세타도 아니고 이 노이어 클라세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은 왜냐면 이게 새로운 BMW의 방향성을 완전히 정의했기 때문에 이 1500이라는 자동차가 사실은 그 원조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원조가 된 이유는 1950년대에 인간이 사는 형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 같아요. 대체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하면은 실용성을 노린 자동차가 있고 그건 대체로 문이 4개 있고 전 가족이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있고 재밌는 자동차가 있다. 근데 제들 재밌는 자동차들은 대체로 들어가고 나올 때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 뒷자리는 쓸 수가 없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BMW는 요 뒤에 있는 M4나 M5 같은 걸 보면은 이거 4시터거든요. 4시터 쿠페인데 온 가족이 같이 오픈탑과 M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든지 저거는 원래 패밀리 세단이잖아요. 물론 독일차 팬들은 제가 여기서 이 단어를 쓰면 화낼 수도 있지만 패밀리 세단인 5 시리즈의 M트림을 집어넣으면 이게 일종의 핫라드처럼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진 자동차가 된다든지 이런 변형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모는 차가 꼭 재미없을 필요는 없다. 4명이 탈 수 있는 일상적인 자동차를 타고도 충분히 능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운전이 가능하고 일하러 갔다 오는데 장보러 갔다 오는 길이라 그래서 조금 즐기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자동차로서 BMW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또 한 번 바뀌고 있죠. 1950년대 이후로 가장 격동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노이어 클래스의 탄생 이후로 자동차를 이렇게 그려왔는데 지금 나오는 자동차를 보면 점점 이렇게 생긴 자동차들이 많이 안 나와요. 집의 형태도 그렇고 도시의 형태도 그렇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형태도 그렇고 AI 같은 걸 만나면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면 1950년대 자동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노이어 클래스 같은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세상에 대한 기대치와 삶의 방식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대치, 전기차만큼의 친환경성과 정숙성을 기본으로 깔고 가고 디지털 인터그레이션, 내가 디지털에서 살던 인생이 차 안에 들어오면은 그대로 그 익숙한 UX와 UI가 나를 따라 들어와야 된다는 기대치를 어떻게 하면 BMW의 기존 팬들이 BMW에서 원하던 이 능동적인 드라이빙과 프로이다 암파른, 운전을 하는 것이 프로이다, 막 기쁨을 일으켜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합쳐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고요. 그 고민의 결과로 2025년 9월에 독일에서 50년 만에 노이어 클라세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자동차가 언베일링이 됐습니다. 이 노이어 클라세의 첫 번째 양산 모델은 iX3라는 자동차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언베일링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한국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제 뒤에 제가 좋아하는 M4와 M5는 있는데 노이어 클라세는 일단 사진으로 보시면 되고 이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옛날 1960년대 노이어 클라세가 그랬듯이 앞으로의 BMW의 디자인과 철학, 방향성을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입니다. 근데 모든 노이어 클라스의 모델이 다 전기차인 건 아니고 이 모델이 전기차인데 이제 궁금하긴 해요. BMW의 모토 자체가 Sheer Driving Pleasure인데 저처럼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Sheer Driving Pleasure라고 하면은 배기음이라든지 기어를 시프트할 때 느끼는 어떤 덜커덩거리는 느낌, 그 느낌이 아닌 전기차로서 느끼는 Sheer Driving Pleasure는 굉장히 다른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제 힌트가 제가 읽어보니까 한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 iX3 모델에 적용된 파노라믹 iDrive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기기판이 전부 다 디지털로 윈드실드 아래쪽에 이렇게 일렬로 뜨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어떤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카메라가 별로 없던 시대에 운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기판을 안 봤어요. 기기판을 안 보고 그냥 감으로 운전을 했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기판이 또 이렇게 LED다 보니까 밖을 보는 것보다 기기판을 더 오래 보면서 운전을 하는 계속 이렇게 내비게이션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한다든지 근데 어떻게 하면 어쨌든 눈을 다시 기기판에서 창밖으로 옮기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아까 말했던 1960년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상 우주선처럼 이렇게 납작한 데 위에 동그랗게 유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방팔방을 주시할 수 있는 그 이상에는 오히려 이제 와서에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상은 전투기의 동그란 캐노피였지만 결국 A필러 들어가고 C필러 들어가고 계기판 들어가면은 밖에 막상 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이번에 노이어 클라스의 iX3에서는 드디어 그런 모양이 구현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1990년대 말부터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라 그래서 내가 핸들을 돌리면 이 핸들이 바퀴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핸들이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고 컴퓨터가 바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벌써 한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가 디지털화되는 과정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뭐 트랜지미션이 디지털화되고 뭐 서스펜션이 디지털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CPU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대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컴퓨터에 의해서 조작되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느낄 때 이게 직관적이지 않고 좀 붕 뜬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주행에 관련된 컴퓨터를 하나로 다 모아서 Heart of Joy, 내가 운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의 심장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컴퓨터가 조작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느꼈던 드라이브 와이어의 약간 어색함 이런 거를 완전히 없애고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로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자동차의 프로필을 보면 이 자동차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차가 낮고 넓으면 포장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고 코너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차가 높고 직사각형이면 토크는 높은데 최고속도는 낮을 것이고 고속으로 돌면은 넘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이 자동차들을 보면은 흔히 SUV라고 불리는 자동차와 그렇지 않은 자동차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미미해요. 특히 뭐 BMW의 X3 M50 같은 자동차는 보면은 이 스펙 시트를 보면은 이게 고성능 스포츠카인지 SUV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의 그 SUV를 만들었기 때문에 납작하고 승하차가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iX3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인데 유럽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한 800km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배려는 분명히 깨졌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런 프로필의 자동차도 이제 스포츠카랑 큰 차이가 없는 시대가 되면은 그것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처럼 이제 90년대, 2000년대 자동차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BMW의 진짜 하드코어 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태의 BMW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굳이 왜 바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술의 발전에 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컴퓨터 키보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미 타자기가 가장 완벽한 형태였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타자기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를 보면 아, 왜 이 좋은 멋진 기계를 놔두고 왜 이걸 쓸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 키보드 같은 건 아직도 타자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타자를 치킬 때 딱딱딱딱 소리 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타자기는 거의 만지기만 해도 쓱쓱쓱쓱 문지르기만 해도 글이 써지는 키보드로 발전을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제 뒤에 있는 BMW의 60년대 노이어 클래스에 기반을 했던 자동차들은 이 완벽한 타자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차세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초기 키보드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기를 본딴 키보드가 아니라 진짜 키보드다운 키보드를 만들기 시작한 노력이 노이어 클래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